1948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랍의 신 중에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카이로스 신의 생김새를 보면은 우습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분들은 율브리노 배우를 아시죠. 힘들하죠. 그와 같이 카이로스의 신의 뒷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발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머리가 무성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딱 보고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일단 알아보면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가 긴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일단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뒷모습, 뒷머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맨들에서 잡을 수가 없죠.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이 기회는 잠시 왔다가 빨리 지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에 속히 알아보고 빨리 잡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위기가 있고 국가의 위기가 있고 전 세계의 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죠.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잠시 후면은 너희가 죽을 거고 나라가 멸망을 받을 거니까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에 닥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 방법이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으라는 것이죠.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우리 열조의 죄가, 우리의 죄가 이렇게 이민족을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내 머리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배를 띠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줄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희들의 이 죄악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위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다가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졌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죄악으로 이민족이 가득 차 있고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위기라는 것을 위기로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한 백만의 촛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백만 명의 눈물이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자리에 분노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민중봉기가 아니라 백만이 모여서 하나님 자금의 사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백만 명이 모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일 텐데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지도부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백만의 무리가 모였다면 이 민족은 얼마나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드림교회 장로였습니다. 제가 안수집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목사의 모습은 어쩌면 저의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나와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아닙니다. 어쩌면은 기회는 또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누구를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데리고 가시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갈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 가운데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면서 깨어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00여 회의 지진이 일어났죠. 깨우시는 겁니다. 그 지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지금 잠시 기도를 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얘야 이전에 기도했던 거 아깝지도 않느냐, 다시금 일어서라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깨어있으라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고 깨우신 겁니다. 이제 무감각해졌죠. 하나님께서는 또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라고 주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갈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죠.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도 그냥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셔도, 그렇게만 부르짖어도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중학교 시절에 피아노를 배울 때에 저를 가르쳐주신 피아노 선생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 반주만 하고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 집주인이 다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찬송가 테이블 켜놓고 방문을 꽁꽁 닫고 그리고 이불을 둘러쓰고 주여 주여 이렇게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잘하지 못하던 이분이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러 가면 저를 앉혀놓고 피아노는 안 배워주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위기는 언제나 기회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들기실 때에 순종을 하는 것이 잘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십시오. 울면서 통곡을 하고 이를 갈지만은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울면서 이를 갑니까? 나도 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일 하다가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이제 그는 통곡을 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어찌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것이 잘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위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셨던 훈련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죠. 위기의 때에 땅을 바라보면 소망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 바꿔서 세운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 바꾼다고 해서 또 실망하고 또 정죄할 것이고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가장 위기의 시가 있는데요. 시편 12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위기나 고통이나 환란이 있기 때문에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또 승리를 예고하는 것으로 시가 끝이 납니다만은 시편 12편은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다가 마지막 8절에 가서 어떻게 끝을 맺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마지막 8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끝이 납니다. 소망이 없죠. 이런 시기에, 이런 비참한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참담한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기에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올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엘리야는 이것을,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이민족 살려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신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붙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지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이 자세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저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다. 날씬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엘리야가 그러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찬송을 할 때는요 옆으로 몸을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주여 부르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흔듭니다. 다르죠. 기도는 내용이 중요합니다만은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엎드려 사는 이 기도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서서 손을 들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되지 않으면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진흙바닥 위에라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죠. 엎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적신 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간절함이 있는지. 엘리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그 기도에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나는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요, 그 기도는 목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는 그게 은혜고 그게 기회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내가 부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면은 이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빳빳하게 다린 이 양복 바지가 구겨질 것 같아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갈멜산의 영웅이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겼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만은 그는 내가 영웅이다라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목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쭉 엎드린 모습입니다. 전혀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자랑하거나 거드름을 피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을 해서 매어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그 승리는 바로 이렇게 평소에 넙죽 엎드려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세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엎드리는 그 모습은 전혀 멋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정말로 멋진 대대의 믿음의 후배들의 입에서 나도 엘리야처럼 살고 싶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모습이 바로 넙죽 엎드린 그 평소에 드리는 그 기도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가지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 왕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막 흩으셨죠. 빨리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자들도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되셔서 넙죽 엎드리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죠. 바로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갑니다. 깜짝 쇼를 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 살 지나가면서 그 기도의 자리 포기합니다. 기도는 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 속히 오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드디어 오는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늘 엎드려 있는 사람은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언제까지나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앞으로 장차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위기에서 기적으로 바뀌어졌죠. 우리도 현재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됩니다. 기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개인에게는 하늘문이 닫혀있고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민족에게는 하늘문도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기도로서 내 인생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위에 개인적으로도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이 민족 위에도 그런 주의 백성들만 일어날 때에 이 위기의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빠진 기도 드리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도 드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생명을 건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하루 이틀 살 일곱 번 아니 열 번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에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전국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온몸을 불사르는 흔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목이 쉰 그런 모습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전국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 있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요즘 보니까요, 저녁에 초저녁에 보니까 기도하러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늦은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같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일시